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욕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우리가 오늘 21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이 부분을 다 보지 않고 오늘 내일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앞에 나왔던 15절, 16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하던 일행들이 여러 루트를 거쳐서 여러 여행지들을 거쳐서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지금 읽은 이 17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만나는지 이 본문 내용들이 나오기 쭉 시작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조금 세밀하게 좀 보고 또 주의 깊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늘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조금 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부터 25절 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그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건 상황에 대한 설명이에요. 17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우리라고 하는 말은 바울과 함께 갔던 사람들 모두를 다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을 우리 이제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간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혈통과 상관없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형제들로 이렇게 지칭이 되었고 18절에 보면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죠.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역할을 했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는 없었고요. 야고보와 장로들, 그러니까 결국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앞부분에 17절에서는 교회 성도들, 18절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성도들을 만난 거예요. 19절, 이제 바울이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는 문안을 하고 이제 안부를 묻는 거죠. 인사를 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러니까 선교 보고를 한 겁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왔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쭉 선교 보고를 하고 간증을 했어요. 사실 3차 선교 여행이 출발할 때는 안디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선교 보고를 안디옥에 가서 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건 안디옥으로 간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 내용을 쭉 보고를 합니다.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간증을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면서도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아마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또 일행들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에 대해서도 쭉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20절부터 보면 이 보고를 다 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특별히 야고보 또 장로들이 바울에게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와 상황이 어떤지를 쭉 설명을 해요.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20절을 보세요. 야고보와 장로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20절 그들이 듣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이렇게 쭉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했냐면 이 모든 선교복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참 귀한 행동이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 게 아니라 기록이 없는 부분, 그러니까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또 우리도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장면이 조금 아쉽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파울이 간증을 했잖아요. 선교 보고를 했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 수고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고생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애썼느냐 격려를 해주고, 혹은 하나님께서 사람은 다 갚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또 상급에 대한 그런 권면을 해주고 약속을 주고, 아니면 이게 안 되면 하다못해 지금까지 오는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잖아요. 먼 길을 왔으니까 먼 길을 오느라 참 수고가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이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또 안 되면 우리들은 이 당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선교사님 오시면 하다못해 한 끼 식사라도 좀 잘 대접하려고 하고, 여지껏 거친 음식을 먹고 지내셨을 때니까 여기서 좀 한 끼라도 잘 드시라 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 이외에 바울 이름을 향해서 무엇을 해주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해주었지만 기록만 누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서 생각해보면 여지껏 예루살렘을 오는 동안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여러 여정을 거쳤잖아요. 거칠 때마다 그 지역에 있던 교회와 성도들이 있어서 어떻게 했느냐, 다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가면 고생스러울 텐데, 고난을 당할 텐데 그러면서 안타까워했고 올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했고, 또 결국 바울이 올라간다고 할 때에는 다 함께 무릎을 꿇고 손을 맞잡고 앉아서 기도하고 눈물로 배웅해주고 이렇게 했었죠. 그럼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나 장로들이 바울이랑 손을 맞잡고 여기 오면 고난이 있을 텐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걸 알면서도 오느라 얼마나 마음이 결심을 했느냐, 혹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주고 눈물로 그들을 격려해주고, 사실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찌 보면 그게 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그런 장면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보고를 다 듣고 나서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나 바울 일행에게 특별히 무언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곧장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이제 20절 중간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이것도 귀한 표현이죠. 사도들이 바울사도에게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이제 상황 설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두 번째로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 표현을 보면 제가 이거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이 구절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여기 보면 성도들을 구성을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 설명한 게 유대인 중에, 뭐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니까 성도들도 유대인이었겠죠. 그런데 성도들이 수만 명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서 성도들이 다 이미 뿔뿔이 흩어진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막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져 나간 상황이고, 사도들이나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겠다는 사람들만 남아있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되었느냐?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벌써 그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해서 성도들이 많이 늘었겠죠. 근데 이게 여기 보면 이 성도들을 표현하면서 유대인이었다고 표현을 했고 또 수만 명 있다고 했는데, 좀 마음에 뭐라고 말할까, 이런 설명들도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 사역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지껏 어떻게 사역해 왔냐면 사도 바울은 평생 살면서 수만 명, 수천 명, 혹은 심지어 수백 명을 앞에 놓고 설교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지에 가서 뭐 대여섯 명, 혹은 열댓 명, 이렇게 적은 인원을 두고 참 목숨을 걸고 사역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왔는데 우리 교회는 교세가 막 수만 명 된다, 이런 얘기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또 무슨 의미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성도들이 구성이 유대인이면서 수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 성도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거 굉장히 마음에 껄쩍지근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도들을 표현할 때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다 고개를 끄덕이게 되겠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참 깊이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열심히 구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면 또 고개를 끄덕이겠죠. 그런데 지금 수만 명의 유대 성도가 있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율법의 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야고보가 이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면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여튼 예루살렘교회 현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의 교회 현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걸 그냥 그대로 오늘날 우리 교회로 갖고 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70명이다 80명이다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제가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율법의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번에 제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지키고 이래야 되는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로 되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별로 바람직한 표현은 아닌 거예요. 또 다른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21절 이 율법의 열성을 갖고 있는 유대인 수만 명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21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뭔가 소식을 들었어요. 바울과 관련해서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첫 번째 모세를 배반하고 두 번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세 번째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율법을 열심히 있는 수만 명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가르쳤다고 하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나왔어요. 모세를 배반하라,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게 한마디로 이게 율법 지키지 마라 이거죠. 그럼 사도바울이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느냐?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칠 때는 율법 다 쓸데없으니까 지키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 건 아니에요. 율법 지킬 수 있으면 지키면 좋죠. 그러나 이런 것에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그런 모습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하튼 근데 이 내용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 수만 명이나 되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이 성도들 들 때는 다 껄끄러운 내용들인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야고보나 장로들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22절에 보면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 자기들이 싫어하는 것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을 들을 것이다.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좀 확장해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했다고 하면 예루살렘의 상황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뭐 훨씬 더 많은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이런 유대인들은 다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 사도 바울이 왔던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이후에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이러이러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야고보와 장로들이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 권면하는 내용은 이제 내일 볼 거고요. 결국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예루살렘 교회의 현실과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에게 적대적입니다. 사도 바울을 환영하고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앞으로도 그 사역을 더 열심히 해라 우리가 더 후원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이방 땅에 가서 가르쳤던 내용들에 대해서 고깝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 수만 명이 있는 그러니까 바울에게 적대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평가하자면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은 어떠하냐 우리가 평가하자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온전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많이 퇴보하고 퇴락한 거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그럼 어떤 모습을 생각하냐면 사실 우리는 지금 읽은 이 사도행전 21장, 22장, 23장 이 뒤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앞부분에 1장, 2장, 3장 이 앞부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앞부분에 나왔던 예루살렘 교회와 지금 표현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면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앞부분에 있었던 베드로가 막 복음을 증거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 앞에 두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막 선포하던 감옥에 들어가고 막 죽임당하고 그래도 복음에 열심을 내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랑 지금 사도 바울이 찾아와서 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달라요. 매우 다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불과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정말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교회라고 이야기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이 모습이 지금 구원을 못 받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우리가 모델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칭찬을 해줄 만한 그런 모습인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당장 바로 앞에 있었던 다른 이방 지역 교회들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하면서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여러 곳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좀 밀레도를 거쳐서 두로를 거쳐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다 이방 땅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밀레도에서 두로에서 가이사랴에서 다 교회들이 있었고 이방 성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나요?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바울이 올라갈 때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다 간구하고 이랬었죠. 그 모습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보이고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다릅니다. 어디가 더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었느냐? 당연히 밀레도 교회가, 두로 교회가, 가이사라 교회가 이방의 성도들이 훨씬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아름다운 신앙 수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다 이해를 잘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덧 아참이 목회자도 야고보 그대로이고 장로들도 있고 교세도 성도들이 한번 좀 쭈그러들었었지만 다시 부흥을 해서 수만 명이나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 외양은 참 그럴듯하고 참 뭐 많이 이렇게 퇴락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본질에 있어서는 야, 우리 20년 전에는 아니랬는데 30년 전에는 아니랬는데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복음 중심이 아닌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율법에 열심히 지키고 있고 바울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교회도 조금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뭐 물론 교회가 성숙하려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성숙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고 도리어 시간이 흐르면서 전통과 껍데기만 남아있고 본질에서는 자꾸 뒤로 퇴락해가는 자꾸 유대인화되어가는 또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유교화되어가는 세속적인 모습이 자꾸만 나타나는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지 나 자신은 어떠한지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를 생각해보고 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또 그렇게 응답을 받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수가 더해갈수록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찾아왔지만 그를 맞이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였고 또 바울을 환송했었던 이방인 성도들 교회들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였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것과 참 비슷한 아름다운 모습 혹은 더 성장한 모습을 갖지 못하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저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음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늘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칭찬하고 바라보고 모델로 생각했던 예루살렘 교회조차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 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이 흘러 인생의 연수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께 칭찬 듣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